올해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강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섯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인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는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그 인생의 맨 끝부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성도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뭐 잡다한 거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필요한 거, 들려주고 싶은 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 에베소서에 기록을 한 거다.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쯤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 처음 30년 동안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어떤 그런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율법의 의에 관한한 흠이 없는 자로 살았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지키는 거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의롭다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죽이고 협박하고 살해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며 초창기 30년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 저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저 멀리 시리아까지 가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후반부 그 30년은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에 미쳐 살았어요.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에 미쳐서 전 인생을 예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바치며 살다가 맨 끝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지금 한 5년 정도, 가이사라에서 2년, 그 다음에 로마에서 지금 3년, 약 5년 정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2년 내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교회 사역을 했던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 보고 싶고 그 성도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아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나와 함께 2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에베소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그걸 알고 있느냐. 여기 3장 1절에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이 말한다. 나는 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 교회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에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걸 여기 함축적으로 적어놨어요. 그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내가 교회에 미쳐서 지난 30년 동안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고 많은 위협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일까지 경험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녔다. 이 교회는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신약시대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제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선포하기 전까지는 그 이전 나머지 모든 그런 시대에는 이 신비가 제대로 계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비는 뭐냐? 6절에 복음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이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 교회라고 하는 그 몸 안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지금 그 일 하다가 옥에 지금 갇혀있다. 2장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 어떤 사람만이 들어가냐, 여기 8절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율법의 무슨 행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을 받는 거, 이걸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거다. 이것은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조건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다 설명을 하고, 이 교회는 어떤 데냐, 이방인 유대인 차별이 없는 데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화평,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그 전에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설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화평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유대인 이방인을 둘을 다 하나로 만드셔서 중간 분리벽 파티션을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와 함께 15절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부과가 된 시민법이 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런 법이 있어요. 정결례 이런 법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법들, 그렇죠?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앴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구약 성경 그 율법의 요구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런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없애셔서 이 둘을, 이방인 유대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one new man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new man이 생성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생성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이 15절 가서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18절 가서 보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감, 나아감 이제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영어로 액세스란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장애인 이런 걸 위해서 장애인들도 공원에 가야 되고 장애인들도 이렇게 빌딩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액세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그 전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아감을 얻었다. 그래서 결국 19절에 우리가 동료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 두 개가 아닙니다. 원 템플, 하나의 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교회에 미쳐서 3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며 세 번이나 선교여행을 다니고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옥에 갇혀있다. 말 그대로 숨가쁘게 여러분이 가셔서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숨가쁘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배수교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받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에 가서 이런 까닭으로 너희 이방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이 말하노니, 말하노니가 이탈릭으로 돼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몸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본인은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한 1000km 이상 떨어진 데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로, 그렇죠, 이들에게 축복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로 지금 바울이 이들 위해서 축복을 하려고 지금 이 펜을 들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상태 그대로 축복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 하는지 확실히 아는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2절부터 13절까지 또 이 말씀들을 할애해서 교회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신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지금 설명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설명할 것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1절 이런 까닭으로, 이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런 까닭으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 그 다음 14절 그게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2절에서 13절은 괄호예요. 괄호. 이것은 사실 없어도 그대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바울이 지금 축복에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교회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2절에서 13절을 할애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뭐냐? 예배소교회 성도들, 신학교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걸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 13절은 이제 괄호인데 이 괄호 부분에서 2장에서 설명하지 못한 교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교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신비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5절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특별히 사도바울 시대 이전까지는 이 교회라고 한 신비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6절은 신비의 내용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그리스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스키타인 바바리인 할 거 없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이 몸에 들어오는 이 신비 이게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7절에 나는 이 은혜의 복음에 그 교회의 신비를 알리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 자, 8절, 9절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무엇을 하러 돌아다녔냐?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위해서 문을 여셔서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한 몸에 속하는 교회를 선포하러 30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핵심이 누구냐? 이상하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11절은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아주 묘한 말이 나옵니다. 묘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3절은 이 오묘한 교회의 신비를 알리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내가 온 세상 돌아다니며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그 고난당한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 사도바울이 본인이 당했던 이런 고난과 고통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게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의 영광을 위한 거다. 너희가 기쁨을 얻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다시 말해 이방인들. 예배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뭐가 있어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어요. 그냥 남자들 그냥 거기 가서 신을, 여신을 숭배하는 게 다른 거 없어.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함께 이렇게 음행을 벌이는 게 그 여신을 위하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버젓이. 이번에 우리가 소아시아 가서 에베소 그 유적 발굴된 데 갔어요. 거기 가서 보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아주 엄청난 이런 그런 것들 다 복원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도서관이 엄청난 게 있는데 도서관 바로 건너편 이 길 거기 있는 데가 다 그와 같은 음란한 일들을 하는 그런 조그만 방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수치감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남자든 여자든 이런 성적인 수치 이런 게 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 그 일을 해서 결국은 너희가 구원받고 이 모든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게 다 너희의 영광과 너희의 기쁨을 위한 거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14절에 드디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13절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교회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도구,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천사들을 참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아시죠 여러분? 참교육. 누가 많이 하잖아요. 그 참교육.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해서 천사들에게 참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 천사들에게 무슨 참교육이 필요해? 근데 가서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11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건데 교회를 사용하사 10절에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교육을 위해서 이걸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어로 가서 보면 principali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power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처소들, 어떤 하늘의 어떤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principality, 그 다음에 power라고 하는 권력들과 권능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 근데 이 교회는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못한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는가를 지금 바울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 가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느냐, 그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 맛부터 싸운다는 게 영어로 가서 보시면 레슬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과 피와 레슬링 하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권력들 권능 똑같은 거예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악한 영들, 그렇죠?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하고 맞붙어서 레슬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여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레슬링을 한다는 거예요. 레슬링을 누구하고 하고 있냐? 여기 있는 성도들 아니면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 믿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는 미디어 사용이 모든 게 다 그 영적인 존재들하고 지금 레슬링 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가 권력이고 이 호칭이 하나가 권능이에요. 또 가서 보니까 어둠의 치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사악함이 있고 이러한 그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하고 저와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선한 레슬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거기 가니까 또 나오죠. 권력들과 권능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들, 특히 천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요 천사들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이 소책자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안 보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보셔야 돼요. 천사가 도대체 뭔지 그렇게 읽고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무료로 나눠주고 했으니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 내용 포함해서 그럼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UFO 현상까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이런 거 좀 보시려면 이거는 구매하셔야 되고 천사들의 미스테리는 이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천사로만 따로 빼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린 거예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keepbible.com에 가셔서 자료 문서 자료실에 가면 다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무료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영어로는 angel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 임무를 수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누가복음 1장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메시지를 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면 영어로는 에인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에인절. 에인절이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훨씬 고등한 그런 인격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와 같은 존재들을 가리킬 때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미니스터, 사역자로 사용해서 세상사를 집행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저 천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 군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덮고 있는 이런 통치자가 이게 나타나갖고 이 천사가 이거 메시지를 들고 오는 거를 막으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 미가엘이 가서 이를 격퇴시켜갖고 그러고 나서 이 메시지를 들고 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좌익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인간의 일로 보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악한 통치자가 있어요. 이 통치자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 이게 지금 성경이 천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는 순수한 영입니다. 영.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에 있는 천사는 다 젊은 남자로 나타납니다. 육체를 하나님이 입으라고 허락하실 때는 100% 남자로 나타나게 돼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13장 2절 가서 보시면 1절에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했다. 아브라함도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천사를 대접했어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날개를 달고 나타났는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젊은 남자로 날개 없이 젊은 남자로 나타나 아기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건 성경에 없는 미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도 누가 나타나요? 젊은 청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다 그렇게 돼 있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보면 사람의 지 남자의 치수하고 천사의 치수가 같다. 나타나면 꼭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를 대접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대명사 쓸 때는 히로 돼 있어요. 히. 영어로 he, 그건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개 달고 나타나는데 그걸 몰라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 대접을 했다. 롯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 가서 보니까 천사들은 수가 무수하다 그래서 이누머로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셀 수가 없고 힘이 아주 매우 강력한데 그 한 예가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서 보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대적하려고 유다를 이제 침공했고 그래서 히스기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천사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천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그 천상에는 천사들 말고도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룹이란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스랍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이 가운데 또 뭐가 있냐 천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이런 천사는 천사장 영어로 아치엔젤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권능,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왕좌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등급의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관련해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그런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한다든가 그렇죠? 천사에게 무슨 뭐 존경을 표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는 영들이 천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일하는 그와 같은 영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오늘 잠시 이때 살펴보겠지만 사람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들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 가서 보니까 권력들과 권능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10절에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 에베소서 1장 21절 가서 보면 그분을 예수님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그 다음에 강력 영어로는 마이시라고 한 단어가 있고 통치, 도미네이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다. 여기 나와 있는 권력, 권능, 그 다음에 강력, 통치 다 천사의 한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골로새서 가서 보면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왕좌들이든지 통치들이든지 권력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가 됐다 이런 데 나오는 왕좌 영어로는 throne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통치, 도미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안사전에 가서 도미니언, 스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은 왕좌, 통치 여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가면 뭐라고 써있냐 천사의 한 등급 영안사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안사전에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있는 권능들, 권력들, 통치 그 다음에 왕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한 등급에 속하는 그런 자들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특별히 제가 봤을 땐 악한 존재들, 악한 권력들, 악한 권능들, 왕좌들, 통치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묘한 말씀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 교회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줘서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도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기 사랑침례교회 건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그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의 창조, 우주의 창조, 이건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시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공간은 6천년 전에 생겨서 그 전에 영원한 과거가 있거든요. 그 영원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적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존재, 그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이런 창조물,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그룹, 이 그룹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어떻게 착각을 했냐.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경배를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13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하고 같이 되리라. 지금 창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자하고 같이 되겠다고 이거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을 부리다가 그다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서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으로 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우주공간 사람이 만들기 전 저 영원전 어느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셋째 하늘에서 일어났다. 에스겔서 28장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28장 12절에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한다. 루시퍼를 따라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조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불법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든지 하나님하고 같이 둬야 되겠다는 이런 불법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루시퍼는 우리 킹잼 성경에서만 발견이 되는 이런 진리예요. NIV니 개혁성경 이런 데 다 개명성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루시퍼가 되지 않으면 영어권에 있는 서구권에 있는 모든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루시퍼로 기록이 돼서 루시퍼의 타락, 단테의 무슨 신곡이 다 루시퍼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루시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루시퍼라고 기록이 된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다. 계명성이 타락하면 누가 타락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새벽별이잖아요. 예수님이 타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는 거지 계명성이 타락하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돼서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가서 보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같이 타락을 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귀신. 우리 개혁성경이 귀신으로 돼 있으니까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들의 넋이에요. 원한을 풀지 못하고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잘못 기록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재림하셔서 나누실 때 왼쪽에 있는 자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런 거를 개역성경에 사자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천사들이 있다는 거를 개역성경 읽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딱 한 군데에서 나와요. 마귀와 그의 천사. 아, 마귀에게도 그의 천사들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악한 영이고 그게 마귀들이거든요. 이거를 사자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럼 사자는 있지만 천사가 없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얼마가 타락했냐?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3분의 1이 타락을 했습니다. 3분의 1. 예. 그래서 이 천사들 위해서 지옥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가 애시당초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거냐?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이 돼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다. 자,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리가 지금 우주공간이라고 하는 이걸 만드시고 6일 동안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다 채워놓으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그런 일이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일어났다. 6천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은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예, 그러면 성경 읽으면은 늘 얘기하는 게 창세기 읽고 뭐 마태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아, 사람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다. 그래서 죄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 듣죠. 이 죄인이 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씨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율법시대가 열리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 유대인들, 이들이 지켜야 될 율법, 이걸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이런 걸 보여주시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죄들이 덮여질 수 있다는 이런 거를 예시적으로 이제 보여줬다. 그리고 드디어 4천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 속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만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까지 부족한 사람들을 특히 이방인들, 샤머니즘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형성해갖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만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 우리가 지금 유대인 그리스인에 할 거 없이 한 몸 안에 들어오고 그렇죠. 중간 분리벽이 무너지고 한 몸이 되고 한 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고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 은혜로 구원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런 악한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려 하신다.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거다, 귀중한 거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중간 멈추고 축복기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그 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럼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는 뭐냐? 베드로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가서 보면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 받아가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조사하고 탐구를 했어요. 모세도 조사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자, 뭘 했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신 그 내용.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영광을 얻는 메시아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메시아도 있고 이게 본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열심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영께서 무엇을 이거 이야기하신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고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가 글로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거를 부지런히 탐구했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근데 12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가 됐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다. 베드로도 이걸 전했고 바울도 이걸 전했고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대위임에 이와 같은 그 명령을 받은 이후에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한 것들이 바로 이걸 전한 건데 이건 뭐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다시 말해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런 신비 이런 것들을 천사들도 알기를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오후에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신명기 말씀 30장인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는다. 일부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를 갈망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도 알기를 갈망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드러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사탄 마귀도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신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에베소서 3장에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영어로 가서 보면 manifold wisdom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온갖 종류의 지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마귀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지어 지금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자, 그럼 몇 가지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도 알지 못한 거예요. 자, 어떤 지혜가 있냐? 자,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구원자로 지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지정하는 지혜를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씨 그러니까 마귀가 여자의 씨가 누굴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로 누굴 선정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다는 건 마귀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마귀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같은 악에 속해 있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대리자를 보내거나 천사 무슨 대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 수 있는가. 예.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그냥 보내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봐요?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마귀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지정이 되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죽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런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펴실 줄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래요? 완전한 희생예물, 완전한 희생예물을 이런 식으로 예비하실 거라고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꿈꾸지 못한 일이 생겨 뭐예요?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핵심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교회를 사용해서 참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졌잖아요. 예, 구약시대 같은 경우 수많은 양, 수많은 소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펴시냐? 단번에. 단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하시는 이런 지혜를 펴실 줄은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귀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번 속죄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가. 이건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걸로 간주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이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죄들을 지우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마다 오려면 수천만 번, 수억 번 와야 되는데 하나님 몇 번 오세요? 딱 한 번 오시잖아요. 한 번. 딱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왜?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마귀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 그걸 가지고 마귀를 정복해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마귀가 또 놀랄 일이 또 하나 기록이 돼 있습니다.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마귀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저 무지렁이 같은 저 인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마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뒤집어서 죄 지은 인간들 이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런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천사들을 재판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천사들 특히 마귀와 이런 그의 천사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냐? 자, 히브리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 사람은 원래 천사들보다 어떻게 돼? 조금 낮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마귀나 마귀의 천사들을 보면 저거 별거 아니다. 근데 밑에 있는 수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걸 뒤집더니 천사들 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와 같은 권능을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줄 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듬뿍 부어주셨다.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모든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 다시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영광받는 이 모든 것, 이런 걸로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약해요, 천사들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이 안에 녹아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악한 천사들에게 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 자, 그런데 1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천사들에게 참 교육을 시키려고 교회를 사용하신 이 일은 하나님 임시방편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 교회가 된 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라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작정해 놓으신 그 작정에 의해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셨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악한 존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마귀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과거에 어떤 신을 섬기고 과거에 어떻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어떻게 악한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세워서 마귀들도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중 우리 편에서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집안에서 우리 남자 여자 우리 부부가 있잖아요. 보면 다 죄짓국이나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를 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뒤로 놀라 자빠지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감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 이런 놀라운 특권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것들이 베풀어졌다. 바울 지금 옥에 갇혀서 그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거를 꼭 이해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3장의 2절부터 지금 13절을 과로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 인천 사랑침례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지혜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특권에 참여하냐? 믿음을 통해 은혜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런 선물, 은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